철학고전강의 제40강 설명하겠습니다. 제40강으로 철학고전강의가 끝이 나는데요. 제40강이 해결철학의 목적, 역사와 이념의 통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39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해결철학의 그 진리론, 진리주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40강은 정신현상학 서문 몇몇 단락을 좀 읽어보는 것인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현상학 서문이라고 하는 이 문헌이라고 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 문헌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뭐고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똑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독일어로 번역은 돼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차이가 나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정도로 문장이 난삽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의 뜻을 하나 정해놓고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제정신으로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장이 난해합니다.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번역을 또다시 해보기도 하고 또 이걸 가르치기도 정말 많이 가르쳐봤는데 읽을 때마다 또 이걸 제가 예전에 철학고정강의 가르칠 때 하고 지금 또 해설을 하려고 또 읽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난감합니다. 정신현상 서문은 39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정도는 대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정신현상학 서문입니다. 본문은 38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이런저런 종류가 있다 그런 것인데 서문하고 본문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핀트가 그러니까 초점이 많이 달라요. 왜냐? 본문을 다 쓴 다음에 썼어요. 이게 서문을 그러니까 서문 쓰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써나간 게 아니라 본문을 다 쓴 다음에 해결이 한번 야 나도 한번 말이야 멋진 문장 한번 써봐야겠어 이렇게 촥 나의 철학적 야망을 그냥 뿜어버리라 하고 써놓은 것 같은데 멋지지도 않고 야망만 넘쳐흐르는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현상학 서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된 사람 또는 이 정도 수준은 갖춘 사람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걸 말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건데 나중에 제가 또 정신현상학 서문을 또 읽어본다면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뭐 해겔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본 것도 아니고 또 읽을 때마다 제 처지도 달라지고 하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서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진리의 권역은 개념이며 그것의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이다. 네, 거기서부터 절대자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첫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자면 그 본문의 이 철학고정강의 본문 내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돼요. 진리의 권역은 개념이며 그것의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이다. 요거는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을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나음부터 시작해서 절대자, 즉 절대적 진리 또는 신, 그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쭉 규모 있게 구축된 것, 이게 바로 진리의 권역이다. 진리의 영역이다. 그 말이죠. 권역이라는 말이 세력권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절대자에 이른다. 그러면 그게 주체다. 39강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진리 주체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기준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자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이 주체이다. 그러면 이게 뭐 신학에 관한 책인가? 맞습니다. 신학에 관한 책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즉 신적인 입장에 올라설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자는 주체이다. 이 말은 다르게 읽으면 절대적 존재가 된 인간이 주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알매 권역과 그러한 알므로 올라섬이 정신현상학이다. 여기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매 권역으로 올라서는 게 정신현상학이다. 그렇습니다. 알매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럼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까지 가는 길, 그 길이 정신현상학 용어를 빌려다 말하자면 사다리가 정신현상학이다. 그렇죠? 38강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이렇게 철학적 알므로 갈 수 없으니까 아무런 교양도 없는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인간 정신이 도대체 어떠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사용하면 무엇을 알 수 있고 정신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두는 게 정신현상학이다. 그렇죠? 정신 사용 설명서 또는 역사 속에서 정신이 사용된 샘플 사례들, 네, 그런 것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분이 정신현상학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상된 것과 익숙한 것의 사상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상의 개념으로의 개념으로 전환. 어느 정도까지 정신현상학은 부정적인 것 또는 거짓을 포함하는가? 요게 또 이제 둘째 부분의 두 번째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부분은 정신현상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둘째 부분은 정신현상학에서 다룬다 이거예요. 첫째 부분이 뭐냐? 진리의 권역은 개념이고 그것의 참된 형태는 학적 체계다. 그리고 절대자는 주체이다. 이 주체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첫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정신현상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현상학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정신현상학 본문이 38강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신현상 서문의 둘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둘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둘째 부분의 세 번째 부분. 둘째 부분에 그러니까 2의 1, 2의 2, 그다음에 2의 3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이고 2의 4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현상학은 거짓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과 거짓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정신현상학의 둘째 부분의 4, 2의 4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정신현상학 서문의 3, 셋째 부분에서는 이제 진리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 그러면은 철학적 진리도 있고 2 곱하기 3은 6 하는 수학적 진리도 있고 카이사르는 몇 년에 죽었다. 뭐 이건 이제 역사적 진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다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 특성이 달라요. 역사적 진리. 자, 한번 따져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몇 년에 죽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다. 역사적 진리잖아요. 우리가 표준 연도로 외우잖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외우라고 막 1815년 뭐 빈 회의 유럽 협조 체제 외우라고 제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문서가 있으니까 증명이 된다. 근데 그 문서를 데카르트식으로 어떤 악령이 썼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본 것도 아닌데. 존 아놀드가 쓴 역사, 예, 교유서가에서 나온 책 보면 역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연성과 불확실성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학적 진리 2 곱하기 3은 6. 그거는 약속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 증거도 없어요. 역사는 그래도 문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철학적 진리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저도 철학적 진리 주장하는 사람인데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진리 주체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고. 에이도스? 플라톤의 형상? 자,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어떻게 다루고 어떤 종류로 서로 어떻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신현상 서문의 셋째 부분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진리 주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위로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철학에 관한 가장 흔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중, 그 책을 읽는 대중하고 그 철학적 책의 저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웃기는데 해결이.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 책 읽고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참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쓰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야망이 가득 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정신현상 서문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40강에다 해놓긴 했는데 이걸 읽고 독자들이 다 정신현상을 이해했으리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이 엄청 잘한 거고 또 달리 말하면 제가 해결을 잘못 이해해서 제멋대로 독자들이 이해를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그말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제멋대로 쓴 것일 수도 있어요. 정신현상 서문은 네,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쭉 이렇게 다섯 페이지 반이 붙어있는데요. 철학 고전 강의를 쓸 때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책 그전에도 책을 철학 고전 강의 이전에도 책은 좀 썼는데 철학이라는 책 제목에 철학이라는 것을 붙여서 쓴 건 이 책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쓴다면 반드시 이 형이상학을 다룬 책을 써야겠다 하고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과에서 그 전공을 분류할 때 뭐 전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식론입니다, 형이상학입니다, 논리학입니다, 윤리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다루고 있는 그 영역에 따라 분류를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형이상학에 속하는 전공자가 형이상학이고, 이제 형이상학 아래 플라톤 형이상학 전공입니다, 헤겔 형이상학 전공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억울하게도 나중에 철학자를 전공할수록 선행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철학은 누적적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 양자역학 이런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뉴턴 읽고 뭐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뉴턴 열심히 읽지. 그런데 저는 헤겔 형이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상학에 이제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공부한 내용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역사에 관한 그 역사 속에 신의 섭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묻는 걸 역사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기본 학문 위에 좀 구체적으로 세부 분야를, 예,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이제 가면은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이렇게 체크를 받는데, 심장내과잖아요, 그죠? 내과 안에 심장내과, 뭐 또 심장내과도 순환기내과인가 그러죠. 예, 심장내과도 있고 신장내과도 이 몸뚱아리 이게 안쪽에 있는 건 무조건 내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령 심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가슴을 쪼개야 되니까 흉부 외과 사람들하고 뭐 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데요. 심장 암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혀에도 암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암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은 잘 모른다. 심장 암이 없다.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심장에는 암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형이상학을 전공했는데 역사 형이상학을 구체적으로는 역사 형이상학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제도도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범, 사회 속의 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사회 철학인데, 그러니까 사회 형이상학 뭐 그런 것을 세부 전공으로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건 그럼 무엇이냐? 철학이라는 건 도대체 왜 공부하는가? 누가 물어보죠. 저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이제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분들은 그거 다 예전역에 스스로 답을 내보고 끊임없이 스스로 답을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핀잔을 드실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누가 물어보면, 저는 최근에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정말. 그런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 뭐 이게 뭐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또는 틀림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것. 이게 일단 철학이죠. 철학자들은 그런 지점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빵 하고 때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써놓은 말처럼 근본에서 의심하기. 그것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사유. 그게 철학고전 읽기가 가져다준 소극적인 각성이라면, 아, 이제 맨날 의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자멸하게 돼요. 자괴감에 빠지고, 아, 이렇게 의심하는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뭐거에서 해도 생각할 것인가. 그때 우리의 그 사유의 대상을 뭘로 삼을 것인가? 무한자죠. 무한자. 그 무한자에 가닿으려는 이 유한한 인간의 그 사유의 힘. 그게 바로 형이상학이죠. 사주 명리학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이런 말하고 싶지 않고, 사주 명리학은 왜 보느냐? 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 생시를 가지고 보잖아요. 생년월일 생시를 가지고. 그런데 자 50살 먹은 사람이 사주 명략을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그러면 그 사람이 50년 전에 정해진 생년월일 생시 그거 가지고 지금 50살에서 60살, 네, 50살에 이제 사주 보러 갔어요. 사주 명략 하는 분한테. 제가 앞으로 지금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60살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사주 풀어주는 분이 생년월일 생시 말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지금 60살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춰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주 명리학의 윗바닥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숨어 있는 가정이 뭡니까? 인간은 생년월일 생시에 가지고 태어난 걸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 그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인간 안 변한다. 그겁니다. 사주 명리학에 숨어 있는 전제는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살에서 열 살 사이에 뭐 A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고 갑자기 한 12살쯤 돼서 획가닥 변해가지고 또 전혀 다른 뭐 Z라는 어떤 꼴을 갖춰서 살고 그다음에 20대, 30대는 막 두두두둥 변해가지고 F라는 모습으로 살고 이러면은 사주 명리학은 무너져요. 우리 쉽게 말하죠. 인간 안 변한다. 인간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니까 뭐 이제 그건 계속 동호 반복이에요. 인간 안 변한다. 그런데 철학은 제가 철학 박사를 받으니까 예전에 어떤 노인께서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사주 명리학에서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철학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에서 의심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정말 틀림없나. 그러다 보면은 철학 공부 빡 하면요. 사주에 따라서 안 살게 됩니다. 예. 결국 제가 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뭐냐. 그걸 물어보면은 타고난 대로 살지 않는 것. 사주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철학 공부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양 철학관에 가면 사주를 풀어주는데 서양 철학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고난 대로 살지 않는 것. 참 어렵죠. 인간은 안 변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난 놈들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난 척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자식이 배려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가 술 먹고 애들 펴서 자식을 배리고 어찌됐건 부모가 자식을 배립니다. 그런데 안 배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사주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근본부터 의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철학고전 강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몹시 고맙습니다.